네, 이어서 한국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한국의 시사평론가 서정식 씨 전화로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고국의 총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각 당이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이제 돌입하고 있는데요. 먼저 새누리당 상황부터 살펴보죠.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옥새 파동이 겨우 봉합은 뭐 된 듯한데요. 어떻습니까? 뭐 김무성 대표 자신도 그렇지만 당 전체 상처도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이래놓고도 집권당이다 무슨 정책을 위해서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뭐
하루 사이에요.
네. 네, 사실은 그 정치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은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뭐 한번 그래놓고 또 얼굴 싹 바꿔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또 뭐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멸사봉공한다는 이런
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제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뭐 선대위에서는 이제 화합 뭐 또 그러면서 언제 이제 친박 비박이었나 뭐 하는 식으로 이제 또 같이 전면에 배치를 하고 말이죠.
네.
그런데 이런 건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또 당연한 수순인데,
네.
또 이 내부적으로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뭐 무공천 하는 바람에 이 출마가 좌절된 사람들도 있죠.
네.
뭐 이분들은 참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래서
억울하죠.
법적인 어떤 뭐 소송까지도 불사하고 막 이런 또 이 후유증도
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후유증은 어쨌든 뭐 이 후유증대로
네.
이제 어떻게든 뭐 소송이 진행이 되면은 거기에 따를 테지만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뭐 화합을 하느니 뭐 어쩌니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무튼 그 지지율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이게 말이죠. 막상 이제 투표할 때가 되면 또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거죠.
예.
지지율에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새누리당 이 집권당이 이 지경이어서 이게 되겠느냐? 이게 참 틀렸다. 이런 이제 여론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제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는 진짜 새누리당이 좋아서 지지하는
예.
측도 있습니다만은
또 야당이,
야당이 싫어서 이 결국 새누리당도 저 꼴보기 싫지만
예.
참 이게 또 새누리당 후보를 안 찍어주면
예.
이거 무슨 또 야당이 또 득세하면 그건 더 꼴보기 싫다 안 되겠다 이런 또 심리도 있단
있죠.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거를 잘 알고 그거를 아주 악용하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당신들이 내가 아무리 분탕질을 쳐도 당신들이 나를 안 찍고 어떡하겠느냐. 속된 말로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뭐 흔히 우리 이 시중에서
네.
시중에서 뭐 떠도는 그런 표현으로 하면 배째라 이거죠.
그런
어떤 표현이 또 가능할 정도로
예.
뭐 그런 모습으로
거의,
봐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뭐 더불어민주당도 뭐 내부 사정이 무척 복잡하고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심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새누리당 이야기를 주어만 바꾸면은 더민주도 똑같습니다. 주어만
그렇죠.
바꾸면 되죠.
조금 상황만 네. 좀 다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뭐 이런 어떤 디테일만 좀 다르지 전체 틀은 뭐 사실 뭐 크게 다를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매일 이제 하는 이야기가 신문이 뉴스 볼 거 없다. 왜냐 주어 목적어 바꾸고 날짜만 바꾸면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나 똑같으니까 이 그렇게 이제 흔히 우스개 비슷하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
꼭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 더민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실 이런 지금 총선 같은 경우는 딱 그 더민주에게 대단히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고요. 네. 지금 경제 안 좋죠. 네. 그다음에 안보 지금 참 불안하죠. 자, 그러면 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이 더민주 쪽에서 사실은 참 성적이 좋지 않고 일을 제대로 못했으면 이렇게 유리한 상황인데 선거에 이기기는 커녕 참패할까봐 지금 이 난리를 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김종인 네. 대표 영입을 하고, 뭐, 이 친노, 뭐, 패권을 뭐, 세느니, 많으니,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예.
자, 지금 와서 이제 그, 경제선대위, 뭐, 이 김종인 대표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런데 이제 김종인 대표가 더민주로 갔으니 그러면 이 경제를 내세우면 이 박근혜 정부는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구도죠.
네네.
그래서 이 경제 선대위 이런 걸 내세우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공천 과정에 이제 이렇고 또 뭐 김종인 대표가 뭐 이 비례 2번에 간 걸로 인해서 또 한 차례 그 난리를 치고 말이죠. 뭐 그만두네 마느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참 맥이 좀 빠졌단 말이에요.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 중간 평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차기를 둘러싼 각 계파 간의 힘겨루기.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탁 돌변을 해서
네.
이제 뭐 한쪽은 무슨
민생을
살려야 된다 뭐 어쩌고 네. 이러고 한쪽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거는데 국민이 볼 때는 참 이게 가소롭다고 해야 되나요? 한번 얼굴을 고개를 돌렸다가 탁 돌리면은 완전히 딴 얼굴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뭐 김종인 대표를 뭐 늙은 하이에나라고 막 그렇게 또 몰아세우기도 하고 말이죠.
또 이제 계속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 국민의당을 또 계속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혼란스럽게 계속 쑤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상당히 뭐 격분할 만도 해요. 근데 좀
그렇습니다.
지나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더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말이죠. 이 국민의 당을 무시함으로써
예.
이 국민의 당이 이 야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리고 제3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뭐 힘이랄까 아니면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부각을 시킴으로써
예.
더민주는 이제 야권 대표 주자성을 더욱더 강화해서 예. 이 야권 분산되는 야권 표를 모아야 되는 거죠.
1대1 구도로 가겠다 이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참 현실적으로 힘이 약한 것이
네.
뭐 사실이니까
예.
이게 참. 여당과도 싸워야 되지만 또 야당과도 더민주와도 싸워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이 예상보다는 어떤 바람을 전혀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안철수 대표가 탈당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할 당시만 해도 뭔가 이 야권이 완전히 쪼개지는
예.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뭐 지금은 이제 겨우 교섭단체 발돋움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 있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번 선거에서 과연 이걸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지금 뭐 1차 목표를 교섭단체로 내걸고 있습니다만은 뭐 1차 목표 그러니까 교섭단체에서는 그러니까 20명 정도의 당선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나 지금 사실 안철수 대표가 그걸 그 정도를 가지고 뭔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위축된 모습이죠. 예,
그렇죠.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제3당의 운명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연명하다가 사그라들었죠, 다.
예.
제3당으로서의 어떤 위치, 지위를 굳건하게 다지고 뭔가 자신의 뜻을 펴기보다는 그래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냥 시들시들 사그러져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
이 국민의당이 과연 그런 모습을 탈피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4.13 총선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선거 캠페인 기간은 짧고 그간의 당 내부 싸움은 정말 지리멸렬하게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